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의하면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대목에 읽게 됩니다. 이거 아주 어렵고 재미있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게 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상징했고 예언했던 어떤 상징에 대한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보아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한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를 놓아야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구약성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좀 안 들리시는데 앉아 계신 분은 좀 잘 들리는 대로 자리를 옮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 공사를 아직 손을 보고 있는 중이라서 중간중간에 잘 안 나오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그 절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식 중에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 맨 처음 익은 곡식, 맨 첫 단은 하나님께 가져다가 흔들어야 됩니다.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 그 첫 단을 드리기까지는 먼저 그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언제 드리냐면 11절 보시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 이튿날이나 안식 후 첫날이나 같은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되는데 이걸 신약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요제 첫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요제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그리스도요. 근데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 첫 열매라고 자꾸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곡식에 맨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가져다가 요제로 드려야 되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못한다고요? 그때까지는 곡식을 먹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기까지는 곡식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걸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아무도 그 열매를 손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이라도 이것이 꼭 그 구약에 예언된 어떤 상징을 채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이 같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라도 마태복음에는 또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한 것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만지지 말라가 되어 있고 복음서를 네 개나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다 예수님의 어떤 한 측면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들은 이것이 어떻게 구약에 연결되는 구약에서부터 여태껏 예언했고 요구했고 계획했고 인도했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하는 측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여인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서와 달리 또는 다른 측면에서 쓴 복음서와 달리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서부터의 밀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요한복음 거기에 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데는 그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오늘 여기 있는 것 같이 그가 첫 열매로서 이제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로서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의 차원에서 주로 우리가 씁니다. 그는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늘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신가 그의 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신성만을 위해서라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땅에 오심은 신성만을 강조하기에는 내용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오셔야 했었는가까지 가야 그 얘기가 맞지요. 그 목적하는 바가 끝뜻을 이루지요.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성적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한 그 일,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완성해내는 차원에서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쪽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바로 그 측면 때문에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 아들 중에 첫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첫 열매가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며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 걸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나라. 근데 그 얘기가 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것과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걸 기초로 해서 이런 결론으로 우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 가졌던 선생과 제자, 내가 가르친 것을 듣던 스승과 제자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는 것 같이 그런 차원에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앞으로는 갖기로 하자. 이것이 나를 만지지 말라의 뜻깊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이 얘기하는 바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그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부터 이제 부활한 존재가 되며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거나 물질과 육체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수준과 신분을 관계하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분과 관계성 속에 우리의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여태껏 알았던 관계에서 이제는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아. 이게 조금 비약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에 아주 적절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뭐라고요 여기? 아무 사람도 뭘 무엇대로는 알지 아니하기로 한다고요? 육체대로 알지 말자고요. 여기서 육체라는 건 이 피지컬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물질이 전부라는 가치관으로밖에 볼 줄 모르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영원이라는 차원, 하나님 나라라는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보기로 한다고요. 누구도 그렇게 알았었다고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밖에 몰랐었다고요. 예전에는. 그렇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바로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깊은 뜻이에요. 이젠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혈육이나 친지라는 이름으로만 우리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그의 세상에서의 지위, 학식, 권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질서와 가치 속에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을 사귀기로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본문을 보시면 더 뚜렷해집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셔서 나를 만지지 말라 이후에 무슨 말씀이 연결되는가 보기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형제들? 그의 제자들이죠. 그의 제자들이 드디어 무엇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가 보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하신 것 같이 여기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에서 재미있는 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어떤 분들은 난감해진다 그래요. 부활하시더니 훌쩍 가버리시고 말았다 이거죠. 힘없는 제자들만 남겨두고. 아니 예수님은 지금 그가 부활해버리신 그를 싸매했던 그 염했던 옷조각과 빈 무덤을 남겨놓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빈 무덤과 그의 벗어던진 옷을 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뿐만이 아니죠. 이 사실을, 이 결과를 놓고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가 바로 이 대목에서 놀라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가능한 무슨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당당한 신분을 얻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똑똑한 기도를 하는 적이 몇 번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들을 만한 생활을 하는 적이 몇 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혹 매를 맞는 수는 있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성경은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 말씀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최면을 건다 그러죠. 신앙을 자기 최면식으로 거는 것이 있습니다. 잠재력의 무슨 극대화,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과 신앙은 다르습니다. 내가 내 잠재력을 키우고 나를 부추기고 나를 힘내도록 스스로를 권면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내가 믿고 기대해도 좋은 제3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그걸 하나의 명령으로만 받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서 기쁘고 내가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해야지. 슬플 때도 울지 말고 힘을 내자. 절망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일어나자.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를 의지한 싸움이지 그렇지 남을 의지한 것이며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라는 말을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죠. 이 말들은 수사학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슨 기도를 언제든지 해도 아무 때나 해도 내가 다 듣고 있겠다. 그 기도에 다 그대로 답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늘 듣겠다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까? 그 응답을 다 해줍니까? 그러나 하는 얘기를 안 듣진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아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과 가장 큰 열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불러 하늘나라로 부르신, 불러 올리신, 그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천국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나 혹 우리의 나약함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하늘나라로 불러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갈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반대하고 악한 세력에 어쩌면 지는 때가 많습니다. 더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놓은 이 신분, 이 위치, 이 운명에서 우리를 떼어내지 못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가 끝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린 돌이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돌이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혹 마음에 많은 짐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절망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렇게 하여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마땅히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집념과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의 부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의 사랑과 집념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돌이키기로 하시고 감사하기로 하시고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메어 달리는 일과 포기하지 않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 풍성하게 채우기로 약속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라 하신 말씀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미련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포기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중에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이가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자신의 무능함을 주의 사랑 앞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열심을 가진 이들이 있거든 주께서 우리를 향한 집념과 사랑이 더 큰 줄 알고 마음껏 주 앞에 메어 달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기쁨과 찬송 속에 걷는 기적의 인생을 부여받도록 하시옵소서.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을 들어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여생이 보람있고 참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